EBS 라디오 고전 읽기. 생테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낭독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방송 어디서 듣고 계세요? 이동 중인 차 안에서 듣거나 혹은 뭐 집, 사무실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 또는 휴가지나 휴가를 떠나는 길 아니면 휴가를 다녀오시는 길에서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문자나 반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남겨요, 백운철 씨?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하게 청취자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인사를 하게 됐네요. 네, 저희 어떻게 남기시냐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보내주시거나 ebs.co.kr로 들어오셔서 고전읽기 홈페이지 반디 게시판 또는요 스마트폰 EBS 반디 앱의 반디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어디 계시나요?
네, 저희는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서 뭘 하시는지 뭘 하면서 또 방송을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8월을 맞이해서 휴가 떠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네. 뉴스를 보니까 인천공항 출국자가 사상 최대치라고 7만 5천 명을 넘어설 거라고 이렇게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부럽다.
네, 부럽습니다.
하계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긴 했어요.
좀 있으면 이제 금방 끝날 건데. 그래서 저희 고전 읽기도요, 8월을 맞이해서 조금, 네. 이제 조금 편안하게 방송 들으시라고 좀 친숙한 걸로 고전을 선정해 봤습니다. 네. 각색 없이 그냥 그 첫 번째 책. 어린 왕자입니다.
네, 뭐 어린 왕자 하면 대부분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은 하죠.
네.
근데 의외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완독을 하신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물론 뭐 우리 EBS FM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네.
역시 어린 왕자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고전인가 봐요. 왜 그때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네. 마크 트웨인이 고전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내용을 모르는 게
맞아요.
고전이라고
예,
했었으니까 예. 아,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또 이렇게 떠올리시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끝까지 천천히 들으시면서 우리 어린 왕자의 휴머니즘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 시작하기도 전에 반디 게시판으로 오형근님께서요. 고전 읽기에서 어린 왕자 하죠. 재밌겠다. 벌써 글 남겨주셨어요.
김은지님께서도요. 네. 서울시 사당에 있는 사무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인데 네. 고전 읽기 덕분에 시간도 후딱 가고 정신도 말똥말똥해져요.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9865번님이요. 네.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어른을 위한 어린 왕자겠죠? 재밌게 들을게요. 하셨고요.
야.
그리고 0524번님. 서울 네. 사무실입니다. 혜정님, 문철님하고 하트 6개.
아싸.
네. 그리고 8674번님. 강원도 정선에서 들으신다고요.
야, 전국에서 들으시네요.
네.
8850님은 또 서울에서 기차 타고 논산으로 오고 있는 딸 기다리면서 옥수수 찜에서 듣습니다 해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맛있겠다.
저 혹시 어머니 지금 찌고 계신 그 옥수수 찰옥수수인가요? 매옥수수인가요? 저는 매옥수수를 좀 좋아하는데 요즘은 매옥수수가 그렇게 네. 많지 않아요. 찰은 좀 딱딱한데.
네, 매옥수수도 맛있는데.
아, 또 침 나온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0502번님은요. 집에서 네. 나른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셨고요. 또 6934번님 프로그램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 제목 알 수 있나요 하셨는데 좀 알려주세요 작가님.
네.
네. 그리고 뭐
여기 또, 혹시 예. 휴대폰 케이스 얘기해 주셨어요?
휴대폰 케이스? 그게 뭐예요?
7833님께서 네. 휴대폰 케이스가 어린 왕자가 여우래요.
오.
그래서 이번 낭독이 더 기다려진다고
네.
낭독 잘 들을게 또 해주셨네요.
네, 아, 출석합니다 하고 역시 하트 6개. 네, 좋습니다.
야.
자, 어린 왕자면 이분이 떠오릅니다.
네.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듣고 어린 왕자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6살 때의 일이다. 나는 체험이야기라는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보아뱀 한 마리가 어떤 동물을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런 뒤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 내리 잠만 잔다.
그때 나는 정글의 모험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제1호는 보아뱀이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보아뱀의 겉모습을 그린 것이다. 물론 보아뱀 속의 코끼리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림이 무섭지 않은지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무서워? 왜 모자가 무섭다는 거야?
나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건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그린 거였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렸다. 어른들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린 거다. 어른들은 항상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니까. 나의 그림 제2호는 보아뱀이 코끼리를 통째로 삼긴 것이 정확히 눈에 보이도록 그린 보아뱀 속 모습이었다. 어른들은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 그림 따위는 그만두라고 내게 말했다. 대신 지리나 역사, 수학 혹은 문법에 전념해보라고 충고했다. 결국 나는 내 나이 6살 때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의 실패로 기가 죽어버리고 만 것이다. 어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매번 설명해줘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상당히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야 했다. 나는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계 이곳저곳을 꽤나 날아다녔다. 사실 지리는 내게 매우 쓸모가 있었다. 한 번만 쓱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이런 지식은 가치가 크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만남을 가졌다. 나는 오랫동안 어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들을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좀 총명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림 제1호, 즉 보아뱀이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보아뱀의 겉모습을 그린 그림을 꺼내 보여주며 시험해보곤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진짜 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거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항상 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그건 모자로군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보아뱀이나 별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수준에 내 수준을 맞추어서 얘기했다. 카드놀이나 골프나 정치 혹은 넥타이 같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그러면 그 어른들은 매우 분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반갑다며 매우 기뻐했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그림이 책에 있거든요.
그렇죠. 책에 있죠.
근데 보면 예. 모자 같아요.
그렇죠. 모자죠. 네. 얼핏 보면 이제 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림인데 네. 자세히 보면은 보아뱀의 얼굴로 보이는 부분에 작게 점처럼 눈이 네. 그려져 있어요. 네.
이 첫 얘기부터 어린 왕자의 저자 이 생텍쥐베리의 철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메시지라고 해야 할까요? 무엇을 보고 대할 때 단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라는 그런 울림이 전해지는데.
야, 여기 마지막 문구가 네. 그저 그들의 수준에 내 수준을 맞춰서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게 뭐 이렇게 높고 낮음의 수준이 아니라 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현상이 네.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도 같은 걸 볼게. 저도 친구들이랑 가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친구들 얘기를 하면은 주식과 증권을 안 하면은 전 얘기 끼지를 사실 못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집간 친구들한테는 육아.
그렇죠.
네, 아이들. 그러니까 전 결혼도 안 했고.
딱 고세대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안 하니까 네. 딱 가서 만남이 있으면은 그냥 그렇다면 그들이 순수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딱 화제가 예. 딱 정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어린 왕자가 이렇게 네. 고전이 된 까닭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생텍쥐베리가 네.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수하고 네. 이렇게 지키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담배 하나만 네. 예, 피자 네. 그랬더니 뭐 곧 죽을 사람이니까 네. 담배를 이렇게 딱 전해주는 그 순간에 서로 눈빛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빛에서 이렇게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네. 어떤 그런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거든요. 네.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을 물어보고 가족 물어보고 네. 이러면서 둘이 그 순간에 네. 그 정말 진실된 마음이 통했거든요. 그래서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아.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나서 썼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가 풀려나온 그런 상황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 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 사진 보면서 예. 가끔 이제 장난 삼아서 친구들한테 야, 이 그림 속에 있는 뱀을 넌 봐야 돼. 못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고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음으로 본다는 말을 오늘의 어떤 격언으로 삼고 시작을 해야겠군요.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이 보아뱀이 통째로 코끼리를 삼켜왔잖아요. 네. 이 그림을 보고 다른 대답을 한 적이 있거나 또 다른 대답을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네.
예, 문자를 한번 반디 게시판으로 한번 얘기 받아볼까요?
네,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1045로 보내주시거나 ebs.co.kr로 들어오셔서 고전읽기 홈페이지 반디 게시판 또는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은 EBS 반디 앱의 반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8866번님은요. 네. 73세 노인입니다. 시력이 좋지 못해서 독서의 한계를 느끼던 차에 EBS에 진심으로 감사하셨는데 노인 아니시죠? 73세시면.
아유, 젊으세요. 네,
인생은 60부터인데. 그리고 112번님도 네. 늘 운전길에 들어 퀴즈 참여 못했는데 오늘은 도전해볼랍니다. 하셨어요.
예. 조현주님께서는 딸내미 때문에 병원에 다녀가는 길에 들어요 하시면서 결과가 좋지 않아 슬퍼요 하셨는데요.
아유,
네,
저런.
지금 병원에서 좋은 결과 네.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예. 다음 곡은
자, 다음 곡입니다. 루시드 폴이 부릅니다. 보이나요? 나는 진심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비행기 엔진이 고장났는데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다. 때문에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해야만 했다. 내게 있어서 그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내가 가진 거라곤 고작 일주일 동안 마실 물뿐이었으니까. 첫날 저녁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위에서 잠을 청했다. 망망대해간 가운데에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선원보다 훨씬 더 외로운 신세였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하고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기를.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벼락 맞은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눈을 힘주어 깜빡이면서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아주 이상하고 작은 꼬마가 심각한 눈으로 나를 살펴보며 서 있는 것을. 노란 머리에 그 작은 꼬마는 아래 위로 하얀색 옷에 남색 장화를 신고 안감은 빨간색인 초록색 긴 코트를 입었고 그 코트 양쪽에는 노란색 별 하나씩을 달려 있었다. 그리고 꼬마는 왼손에 펜싱칼 같은 칼을 아래로 들고 있었고 목에는 동그란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 꼬마의 그림은 훗날 내가 그를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그림이 그 모델의 매력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다. 내가 6살 때 어른들이 나를 화가라는 직업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또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 그림을 그린 것 말고 한 번도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다. 아무튼 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갑작스레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내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 불시착했다는 걸 기억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는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질 않았다. 게다가 피곤함이나 굶주림, 목마름이나 두려움에 시달려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니?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하지만 그 애는 같은 말을 천천히 되풀이하기만 했다. 마치 아주 중요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너무 기막힌 일을 당해 어리둥절해지면 누구나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그것도 죽음이라는 위험 앞에 서 있던 내게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지리나 역사, 수학과 문법 따위를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 작은 아이에게 약간 짜증난 상태로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그리는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에게 그려주었다. 그건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그런데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 벌어졌다.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난 보아뱀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요. 보아뱀은 아주 위험한 동물이에요. 게다가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양 그림을 그려왔다. 어린 친구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 양은 벌써 병들었잖아요. 다른 걸 그려줘요.
나는 다시 양 그림을 그렸다. 내 친구는 다정하고 너그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알고 있잖아요. 이건 양이 아니잖아요. 이건 염소라고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른 그림처럼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요.
이쯤 되자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다. 서둘러 엔진을 분해하는 일이 더 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그림을 쓱쓱 그렸다. 나는 그에게 그림을 휙 던져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꼬마 심판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이 많이 있어야겠죠?
뭐? 왜?
내가 사는 곳은 너무 작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내가 그려준 양은 아주 작거든.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그림을 들여보았다.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 좀 봐요. 양이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드디어 어린 왕자가 출연했어요.
네, 아 저는 이렇게 어린 왕자가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이 어린 왕자의 화자가 네. 아마도 생텍쥐페리일 텐데 그러니까 제가 생텍쥐페리입니다, 여러분. 네. 저 이 작가의 센스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상자를 그려주면서 네. 여기 안에 네가 원하는 양이 있어.
사실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요. 네. 이 아이 눈높이에 맞춘 사고가 쉽지 않거든요. 생텍쥐페리 말처럼 어쩌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더 피곤하고 귀찮은 존재일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우리 아들이 저를 피곤해 하거든요. 어떠세요, 청취자 여러분? 뭐 자녀나 조카 또 뭐 이렇게 주변의 아이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보셨는지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재밌겠네요. 네. 네,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저기 반디 앱 이용하신 반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같이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9987번님께서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움푹 파인 부분이 의자로 쓰이고 친구는 자루 안에 든 피리 같다고.
그런 여기 하현근님께서는요. 네. 어린 왕자를 들으니까 예전에 EBS 지식 채널에 나왔던 어린 왕자 저자 얘기가 떠오르네요. 이상주의자였던 생텍쥐페리 해주셨어요.
네.
아까 그 서희정 씨께서 처음 초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면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 갔다고 글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마음이 보아뱀을 그릴 만한 그 모자같이 생긴 보아뱀을 그릴 만한 마음을 가졌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112번님은 5살 딸내미한테 보여줬는데 모자라고 네. 답 대답하더군요 하셨어요.
솔직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했으니까.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또 5살 딸내미니까 왕자가 네. 아니라 공주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무서워서 네. 보아뱀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장의 노래 듣겠습니다. 한 잔의 추억.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부었지만 내 질문에는 도통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우연히 내뱉은 말을 듣고서야 조금씩 조금씩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봤을 때 그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저 물건은 뭐죠?
그거는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지. 비행기야 비행기.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걸 그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다.
뭐라고요?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인가요?
그래. 내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오, 정말 재미있는 일이네요.
이렇게 말한 어린 왕자가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웃는 바람에 내 기분이 상하고 말았다. 나는 사람들이 내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그러니까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군요.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 순간 나는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같은 그의 존재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니?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할 뿐이었다.
아기야, 저걸 타고 그렇게 먼 곳에서 올 수는 없었겠지.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양 그림을 꺼내 들고는 그 보물을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상상할 수 있을까? 알듯 말듯한 다른 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내 호기심을 얼마나 자극했는지를.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꼬마야, 너 어디서 왔냐? 네가 사는 곳은 대체 어디니? 네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는 거니?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는 밤이 되면 양의 집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잘 됐어요.
물론이야. 그리고 네가 얌전하게 군다면은 낮 동안에 양을 메어놓을 수 있는 끈도 줄게. 말뚝도 줄 수 있어. 그런데 어린 왕자는 이 제안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양을 묶는다고요? 진짜 괴상한 생각이로군요.
하지만 묶어놓지 않으면 양은 아무데나 돌아다닐 거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내 친구는 또 한 번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도대체 양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어디든지. 그래 앞으로 곧장.
그러자 어린 왕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은 곳이니까.
그리고 어딘지 슬픔에 찬 얼굴로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봤자 멀리 갈 수도 없을걸.
김광진입니다. 비타민.
이렇게 해서 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온 별은 집 한 채보다 겨우 클까 말까 한 정도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건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
우리가 이름 붙인 큰 별들 말고도 너무나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든 별들이 수백 개도 넘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천문학자가 그 별들 중 하나를 발견하면 그는 이름을 붙여주는 대신에 숫자만 붙여준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처럼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에서 왔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의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단 한 번 관측했을 뿐이다. 그 천문학자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기가 발견한 행성에 대해 대단한 발표를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터키식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어른들은 항상 그런 식이다. 그러나 소행성 B612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한 독재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다. 만약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사형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1920년에 그 천문학자는 아주 우아하고 인상적인 옷을 입고 다시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내가 소행성 B612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의 번호까지 말하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은 묻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애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뭐니? 그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대신에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애는 몇 살이니? 형제들은 몇 명이지? 몸무게는 얼마야?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니?
그들은 오직 이런 숫자들만 가지고 그애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른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장밋빛 벽돌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창가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있었어요.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할 거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
나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탄성을 지를 것이다.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집일까?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어린 왕자가 있다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그 애는 멋있어요. 또 그 애는 웃었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양을 갖고 싶어해요. 만약 누군가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어른들에게 말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어린아이 취급해버릴 텐데. 하지만 그 애는 소행성 B612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금세 알아들을 거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을 쏟아부으며 귀찮게 하지도 않을 거다. 어른들은 이런 식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아주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이다. 큰 따옴표 열고, 옛날 옛적에 자기보다 겨우 조금 큰 별에 사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점점점. 큰 따옴표 닫고.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질 것이다. 나는 어느 누구도 내 책을 가볍게 읽어버리는 것은 정말 싫다. 이제 그 추억을 써내려가려고 하니 너무나 큰 슬픔이 나를 짓누른다. 내 친구가 그의 양을 데리고 내 곁을 떠나간 지도 벌써 6년이 흘렀다. 내가 여기에 그의 모습을 묘사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잃는다는 건 슬픈 일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친구를 갖는 건 아니니까. 만약 내가 그를 잊어버린다면 그대는 나도 숫자밖에는 관심이 없는 어른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다시 그림 물감과 연필 몇 자루를 사왔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을 그렸던 것을 빼고는 어떤 그림도 그리지 않았던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모습과 똑같은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할 거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그림은 대충 봐줄만 할 것이겠지만 어떤 그림은 전혀 닮은 구석이 없을 수도 있다. 어린 왕자의 키를 그리는데 실수할지도 모른다. 어떤 그림에서는 크게, 다른 그림에서는 작게 그리는 식으로 말이다. 또 어린 왕자의 옷 색깔에 관해서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좋게도 나쁘게도 더듬더듬 그려보았다. 그저 이쯤에서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욱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잘못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친구는 내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그는 내가 자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의 벽면을 통과해서 그 안에 양을 볼 줄 아는 방법을 모른다. 아마 나도 어느 정도는 어른들을 닮아버린 것 같다. 어쩌면 늙어버린 건지도 모르지.
참 아픈 문구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항상 그런 식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아마 나도 어느 정도는 어른들을 닮아버린 것 같다. 어쩌면 늙어버린 건지도 모르지.
아, 가슴이야. 저는 그거였어요. 그 집에는 장미가 있고 뭐가 있고 10만 프랑짜리예요. 갑자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정말 흔하게 걔 몇 평산이.
이거. 맞다.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참.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경영, 뭐 경제, 뭐 그런 수치들 있잖아요. 네. 뭐 몇 퍼센트가 오르고 뭐 얼마의 손절매를 하고 주가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 뭐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옮겼다. 이렇게 식 이런 식 공식 이러면 왠지 좀 더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근데 이런 수치들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 예, 물론 그렇긴 네. 하지만.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한동안 뜸했었지. 네, 생텍쥐페리아 어린 왕자 낭독해드렸는데요. 이 우리 방송을 미국에서도 듣고 자카르타에서도 듣고 이집트에서도 듣고
네.
뭐 그렇대요.
여기 반대 게시판에 전현숙님께서 네. 미국에서도 들을 수 있네요 하고 느낌표 12개. 아 너무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정윤님께서 어린 왕자 정말 좋아하는데 기뻐요.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쓸쓸하면서도 슬프고 아련해요. 신기하게도 새로 읽을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가와요. 자카르타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와, 저희 되게 많은 곳에서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들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저번에 제주도에서도 들어주신다고.
그러게요. 8850번님은요. 네. 비타민 같은 방송 몇 번 읽었으나 또다시 가슴 벅찹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받아적고 싶은 말 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린 왕자 홀릭 우울했는데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1483님도 문자 주셨고요. 어린 왕자는 순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그렇겠죠. 어른들이 좀 더 안다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네. 그러니까 저도 어른이지만
3693번님께서
어른들의 프레임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꼭 그게 어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남들을 폄하하는 말들을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막 고전인데 네. 우리들은 뭐 그런 막 학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고전을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고전이라는 거는 촌부의 입에서도 딱 들려왔을
그럼요.
때 마음을 때릴 수만 있다면
예. 네.
뭐 아무리 고전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지 못한다면 그건 또 고전이 아닐 수도 있다.
그쵸.
그 순간만큼은
네.
뭐 그런 생각이 막 되게 복잡했었어요.
네. 네. 6453번님은요.
네.
애들도 나도 방학이라 봉사가 없는 날엔 책 읽어주는 라디오와 함께 기억들을 떠올리며 행복해요 하고 또 문자 주셨네요.
네.
그리고요. 3693번님이 자꾸 말하는 엄마는 아들 눈에는 귀찮은 잔소리쟁이라면서 시를 한 편 완성했네요. 헐.
청취자 여러분도 어떠세요? 저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문장 중에서 하나만 꼽는다면 친구를 잃는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친구를 갖는 건 아니니까를 꼽겠습니다.
네.
친구한테 문자라도 하나 보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예. 네, 낭독은 내일 또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끝곡은 소개해 주세요, 은철 씨.
네, 노브레인입니다. 넌 내게 반했어.
네, 들으면서 고전읽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철 씨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혜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